사도행전 19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4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6장 1절로부터 7절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6장 1절로부터 6절에는 봉사자 7명을 임명하는 것이 나오며,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과 제자들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7 봉사자들을 임명함.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한 가지 문제. 6장 1절은 그러나 그 즈음 제자들이 더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해서 그들의 과부들이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말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교회 생활의 실행 시작부터 서로 다른 언어에 의해 야기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당한 돌봄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거리들은 외부인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이들에 의해 야기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문제는 야심적이고 부정직했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에 많이 손대지 말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주님의 주권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언어 혹은 종족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안의 문제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들과 헬라어를 말하는 이들의 관계된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로 언어가 아닌 종족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점차로 그들 종족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경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히브리어는 말할 수 없고 자신들의 본토 언어로 말했습니다. 특히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언어가 아니라 종족이었습니다. 만일 온 인류가 한 종족이라면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은 서로 다른 종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이 문제의 근원은 바벨이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만 섬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지방 사투리를 포함해서 몇 가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들로 야기된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를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이민 오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매우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 가운데서 서로 다른 언어와 종족의 사람들이 있지만 언어나 종족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우리가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배운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함은 종족과 언어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일곱 사람.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언어와 종족에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다른 모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6장 2절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주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일들은 중요하고 어떤 일들은 부차적임을 봅니다.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요한 일이지만 음식 봉사는 부차적인 일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사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가득하여의 헬라어는 플레레스로서 이 구절들과 6장 5절, 7장 55절, 11장 24절, 누가복음 4장 1절의 용법에 따르면 플레루의 형용사형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것은 13장 52절에 언급된 것처럼 내적이고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된 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지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6장 3절의 지혜라는 말도 이 구절에서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처럼 생명을 위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4절에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영을 사용하고 강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가 말씀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없이는 사역이 생기가 없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필요를 돌보도록 임명될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선발하라고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과 6절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가득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더라고 말합니다. 이들 일곱 명은 음식 봉사를 위해 선택되었으므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후에 교회들 안에서 임명한 사람들처럼 집사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일곱 봉사자들 위해 안수했습니다. 성경에서 안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레위기 1장 4절에서처럼 동일시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처럼 나눠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말씀을 사역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음식 봉사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이 본에 따라 우리는 모든 책임들을 우리 어깨 위에 얹어놓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책임들을 고루 분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본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이상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이 본을 따라왔습니다.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나의 체험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내가 능력이 있으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나는 비범하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책임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치프에서의 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기가 매우 용이했습니다. 일과 교회 봉사와 다른 일들에 관해 형제들과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들을 내 수중에 두지 않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와 일에 관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간단하게 떠났습니다. 나는 상해교회에서도 유사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내 수중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형제님으로부터 중국 본토를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2-3일 내에 떠났습니다. 교회 안의 일들은 형제들에게 배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나라에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실행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의 역사를 아는 형제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내가 교회의 일들을 내 수중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해주는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교회들에 관한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에 관해 내게 묻는다면 장로들이나 교회 봉사 사무실에 가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여기서의 내 요점은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식으로 일하고 싶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머니가 텅 비어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비축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의 책임을 어떤 형제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책임을 또 다른 형제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나눠주는 것은 주님의 간증이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특별히 능력 있음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내가 그렇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겨우 조금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성도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내 몫만 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몫만을 행하고 다른 일들을 위한 책임은 모든 성도에게 나눠주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본임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처음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는 책임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본을 봅니다. 어떤 특별한 필요를 위해 일곱 봉사자를 임명한 것은 매우 훌륭한 본임으로 우리도 그것을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뒤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두 형제, 집사로 선발된 일곱 명 중에서 두 명, 스데반과 빌립은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위대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긴 설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확실히 그는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풍성했고 능력이 있었고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뛰어난 교사였었습니다. 빌립도 역시 특별한 은사를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위대한 전도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스데반과 빌립은 특별한 은사를 가졌지만 식탁 봉사를 위해 택함을 받았을 때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식탁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뛰어난 교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가 집사로 섬기도록 선택되었다면 그는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의 교사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왜 내게 집사로 봉사하라고 요청합니까? 복음 전파에 은사 있는 어떤 형제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도자라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식탁 봉사를 하라고 청하는 것은 나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빌립에 보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식탁 봉사를 위해 선발되었다면 기꺼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비록 그것이 화장실 청소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본에 따르면 스데반과 빌립은 식탁 봉사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나는 위대한 교사이다. 어떻게 나더러 집사가 되라고 요청하는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 역시 나는 탁월한 전도자이다. 어찌 나에게 식탁 봉사를 하라고 청하는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스데반과 빌립은 식탁 봉사에 있어서 훌륭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없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안배하신 환경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함으로 사도행전 6장의 본을 따른다면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식탁 봉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위대한 말씀의 교사로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숨겨질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조만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스데반은 교사였지만 식탁 봉사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의 식탁 봉사에 관해서는 거의 말이 없고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가르침에 대한 장문의 기록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실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어떠함은 결국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께서 스데반에 가르치는 은사를 쓰셨듯이 조만간 성령은 우리의 은사를 쓰실 것입니다. 인도자가 임명되지 않았음. 7 봉사자들을 임명할 때 한 가지 매우 특이할 만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 봉사자들 가운데 아무 인도자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이나 지위가 중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봉사자들은 성도들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서열과 지위 안에서의 인도 직분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좋은 분입니다. 말씀의 성장과 제자들의 증가.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성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신앙에 복종하니라고 말합니다. 성장하여라는 말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씨처럼 자라는 생명의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7절은 많은 제사장들이 그 신앙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으로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바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역사에 관한 신약의 계시 전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신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전한 복음의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신앙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장 7절, 3장 9절, 4장 1절, 6절, 5장 8절, 6장 10절, 12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 3장 8절, 4장 7절, 디도서 1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